우리나라 음악 애호가들에게 가장 선호하는 클래식 음악을 물어보면 언제나 한결같이 최상위를 차지하는 곡이 하나 있죠.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음악을 좋아할까?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비교적 사계절의 구분이 뚜렷하고 각각의 계절이 주는 변화의 상징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음악에 끌리게 하는 어떤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가 비발디는 본래 사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당에서 뭐 설교하고 이런 일보다도 보육원에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일을 훨씬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인생을 강론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비바르디의 사계는 각각의 계절마다 고유한 특성을 잘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지만 저는 이 겨울편이 제일 매력이 있더라고요. 겨울편. 세 악장을 들어보면 첫 번째 악장이 열리면서 차가운 칼바람을 느끼게 하는 추위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리듬으로 시작이 되고 2악장에 들어가면 눈 내리는 바깥 풍경, 그 속에서 추위 가운데도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불의 전경을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2악장이 펼쳐지고 마지막 3악장에서는 빙판을 걷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 그러나 일어나 다시 달리는 모습을 연상하게 만들어줍니다. 인생의 겨울을 가장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풍경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도 인생의 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인생의 여름을 지나고 있는 분들, 혹은 가을을, 혹은 저처럼 겨울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단원에서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21절에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Come before winter. 겨울 전에 어서 오라는 그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바울 사도는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앞두고 인생 결산의 거룩한 필요를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함으로 이 마지막 겨울을 맞이해야 옳을까요? 자, 이제 우리는 이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맞이하는 겨울이 살을 에이는 추운 겨울일 수도 있고 어쩌면 매우 따뜻하고 아름다운 겨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를 따라 따뜻하고 아름다운 겨울 준비 어떻게 준비할까요? 무엇을 준비할까요? 그 첫째는 말씀으로 인생의 결산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으로 인생 결산을 준비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말씀으로 인생 결산을 준비합시다. 본문의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지금 입고 있는 옷으로는 이 추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낀 듯합니다. 자기가 평소에 겨울에 입었던 옷, 미처 체포되어 왔기 때문에 그 옷을 챙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두꺼운 옷감으로 만들어진 이렇게 목에다가 끼우면 부대처럼 떨어지는 옷, 가죽옷인데 이런 겉옷을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디모데에게 이 로마에 나를 보러 오게 된다면 들어와 가보의 집에 그 옷이 있을 터이니 그 가죽 옷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의 겨울 준비는 단순히 옷 준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겨울을 위해서 더 필요한 준비, 영적 준비가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 옷, 이 옷 말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죽 책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겨울 나기를 위해서 꼭 필요했던 책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책이었을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성경이나 성경과 관련된 문서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존 스토트는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초기 삶의 기록을 기록한 우리로 말하자면 지금의 신약 성경과 같은 그런 책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자유롭지 못한 추운 겨울을 지날 때 성경책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책으로 바울은 자기의 겨울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가 과거 고정시대, 나라를 잃어버리기 직전 한반도의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흔들리고 있었을 때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왕정폐지운동을 벌이다가 반역죄로 한성 감옥에 갇힌 일단의 소위 애국지사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승만 박사, 이상재 선생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이 감옥에 있는 5년 7개월 동안에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는 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자상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맨 먼저 그는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바울처럼 편지를 씁니다. 자기를 아끼고 보호해 주었던 선교사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감옥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책을 보내주십시오. 책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특별한 허락을 받아 책이 이 감옥에 반입되기 시작합니다. 한글 성경, 영어 성경, 찬송가, 철로 역정, 기독교 교리책들, 영령사전, 영일사전, 국제 정치학 교과서들이 감옥에 투입되어서 한때 500권이 넘었다고 해서 500권이. 그래서 감옥 도서관이 운영될 수가 있었습니다. 애국지사들은 이 책들을 읽어가며 민족의 내일을 토론합니다. 또 함께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한 40여 명이 예수를 믿기로 집단 개종을 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다 같이 예수 믿고 우리 민족의 내일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쳐보자고. 그리고 그들은 감옥에서 책들을 읽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생지옥이 복당으로 변했도다. 복된 장소, 복당. 한번 우리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생지옥이 복당으로 변했도다. 네,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네. 이승만은 이 감옥에서 이 책들을 읽으며 독립정신이라는 매우 중요한 책을 저술합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하나님의 나라의 이념에 입각한 미래의 나라, 민주공화국으로 세우는 건국 구상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미래의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건국 작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자유, 그리고 이 민주주의의 기초는 바로 이런 한성 감옥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선거가 이제 며칠 있으면 이미 벌써 투표한 분도 계시지만 수요일 날 여러분이 투표장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이 이 나라의 바른 기초를 위해서 애썼던 세 가지 중요한 환상이 있었어요. 세 가지 환상이 뭐냐? 민주화, 산업화, 그리고 복음화입니다. 민주화와 산업화와 복음화. 이 세 가지의 비전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지도자들을 우리가 뽑아 세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선거의 특권을 잘 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투표 잘 합시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투표 잘 합시다. 이미 벌써 해버린 사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바울의 겨울나기. 그 첫 번째는 바로 이런 준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구상하는 준비였습니다.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을 살겠다는 준비였어요. 두 번째는 바울의 겨울나기는 용서로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용서로 모든 사람을 포용합시다. 자, 옆에 사람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용서로 모든 사람을 포용합시다. 바울 사도는 이 감옥에서 자신의 곁을 지나갔던 수많은 동역자들을 떠올려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너무 마음이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데마라는 사람을 기록하고 있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의 아픈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때 바울의 동역자였던 그가 세속적인 어떤 욕망 때문에 바울을 떠나 가버린 그를 회상하면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바울의 그 아픈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저마다 자기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바울의 곁을 떠나갔던 수많은 동역자들을 떠올리다가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갑자기 누가라는 이름을 떠올리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하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의사잖아요. 다행스럽게 로마의 감옥에 의사였던 누가는 바울의 곁에서 그를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이죠. 격려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어쩐지 쓸쓸하고 외로운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11절에서 또 한 사람의 이름을 바울은 언급합니다. 11절에 누가 등장해요? 성경을 봐야지. 성경 요즘 안 가지고 다니단 말이야. 네. 마가란 말이죠. 마가.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 자, 처음 전도여행을 했을 때 문제를 일으키고 전도단에서 무단 이탈을 함으로 바울을 속상하게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논쟁이 벌어져 선교팀이 둘로 갈라지게 만들었던 문제야 마가를 갑자기 이 감옥에서 바울은 떠올립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올 때 디모데 내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온다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 바울은 한 번 문제아를 영원한 문제아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세월 따라 사람이 변할 수 있잖아요. 마가는 변했어요. 성숙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그는 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존재다. 그를 데리고 와다오. 자, 그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마가를 수용하는 바울의 마음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조금 더 가다 보면 세공업자, 구리 세공업자, 일종의 대장쟁이지만 그들은 상당히 돈을 많이 버는 부자 계층이었다고 그래요. 그중에 알렉산더, 알렉산더가 흔한 이름이에요. 알렉산더 장군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따라서 비슷하게 지었단 말이죠.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자상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 14절의 증언처럼 그가 바울에게 해를 입혔던 사람이라는 것.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15절에 디모데에게 그를 조심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사람이 바울을 밀고 와요. 로마의 감옥에 체포되게 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해 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사람의 문제까지 하나님께 다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수 갚지 않겠다고 14절 보세요. 14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주님이 갚으실 것이다. 내가 원수 갚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위해서 먼저 중요한 작업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내 억울한 것, 내가 속상해 있었던 것, 다 하나님 앞에 위탁할 때 우리는 그 다음 스텝 용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에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추운 겨울 앞두고 바울이 한 이 놀라운 고백,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마도 바울이 로마에 와서 처음 재판을 받았을 때 바울에게 증인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로마에게 대적한 것은 아니다라는 증인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증인 쓰기를 거부한 것이에요. 바울하고 친했던 동역자들까지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나와 함께한 자가 없다. 다 나를 버렸다. 그러나 그 다음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는 그렇다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용서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용서하겠다. 네,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서운하고 외로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용서를 결단합니다. 이런 지경에서 자기를 섭섭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한 결단, 바울은 이 용서를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주님에게 배운 것이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동족의 배신,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로마의 병정들에게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드렸던 십자가상의 기도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그 주님에게 용서를 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따뜻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한이 있으면 안 돼요. 미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미움과 한을 내려놓고 용서를 배울 때 우리의 겨울은 따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용서의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겨울 준비 세 번째는 이방인 선교의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방인 선교의 소명을 다 합시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이방인 선교의 소명을 다 합시다. 본문의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바울 사도가 로마의 겨울 감옥에서도 잊지 않고 있었던 것, 소명입니다. 자기의 사명입니다. 바울의 소명이 뭐예요? 이방인 선교죠. 이방인 전도. 끝까지 다 하겠다고. 내게 남은 수명이, 남은 세월이 얼만큼 주어졌던 나는 이 사명을 다 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다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사명 다 하도록 자기를 도와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네. 사자 입에서 그분이 나를 여러 번 건져주셨다고. 여기 사자는 아마 바울이 겪어왔던 그동안의 인생의 모든 위기들을 총칭하는 어떤 상징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로마의 황제를 대표하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들을 거스리는 그런 모든 세력들을 사자의 밥으로 실제로 던지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사명을 다하고 싶다.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는 나는 아직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17절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나에게 힘을 주셨던, 그래서 사명을 수행하게 만들어 주셨던 그 은혜를 바울은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시편 기자의 유명한 고백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사명을 다할 것이다. 그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것이 사명의 길을 달려갔던 우리 모든 선배들의 공통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사명을 감당했던 복음의 증인들 가운데 혹시 존 페이턴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존 페이턴. 이 사람에게는 흥미있는 별명이 있어요. 이 사람을 식인종들의 사도라고 불리워집니다. 식인종들의 사도. 이 사람은 남태평양에 있었던 식인종들에게 선교했던 분이에요. 사실 식인종들이 끝까지 활동했던 것이 남태평양의 몇 개의 섬이었습니다. 존 페이터는 영국 사람,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이곳에 선교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도 가려하지 않았던 이 섬으로, 식인종들의 섬으로 떠나갑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요. 두렵지 않느냐고. 식인종들이 두렵지 않느냐고. 그때 존 페이튼의 유명한 대답입니다. 이분이 이 말을 처음 했고 나중에 리빙스톤, 또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고백을 따라서 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I am immortal until my work is done. 나의 일이, 나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나는 immortal, 나는 불멸이다,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명이 다할 때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명이 다하면 그때 주님은 나를 부르실 것이다. 그는 선교 도중에 많은 위기를 겪습니다. 아내를 먼저 천국으로 보냅니다. 자기 아이를 보냅니다. 그래도 그는 굴하지 않고 식인종 선교를 계속합니다. 특별히 두 개의 섬, 타나라는 섬과 아나와라는 섬, 두 개의 섬을 집중적으로 선교했습니다. 73세에는 아나와로 만들어진 신학성경을 번역해서 출간합니다. 150편의 찬송가가 실린 찬송가집을 출판합니다.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소요리 문답서를 출간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식인종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거의 이 섬의 4분의 3 이상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83세. 그는 변화된 이 섬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그늘도 구름도 없다. 모든 것은 평화요 기쁨뿐이다. 그분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나를 도우셨다. 그리고 그는 눈을 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겨울이 되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의 마지막 겨울 준비.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천국의 영광스러운 입성 준비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천국의 입성 준비 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시작. 천국 입성 준비 하셨습니까? 본문의 18절에 바울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의 영광을 누리도록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다한 후에 당당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천국의 입성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겨울에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응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천국 입성은 당연하고도 당당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실까요? 그는 그의 마지막 편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그것을 굳게 살펴보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 다음 절 베드로후서 1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의 택함을 확신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 천국에 넉넉히 들어감을 기뻐하는 것. 간신히 그냥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넉넉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 얼마나 위대한 마지막 준비이겠습니까? 우리 시대라고 할 수 있는 1949년 겨울에 저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크리스찬 문학을 가르치고 있던 C.S. 루이스가 아름다운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을 출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르니아 연대기를 출간해요. 첫 번째 책이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애들 동화책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동화책이에요. 하지만 이 책은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자, C.S. 루이스가 이 책을 쓰고 있을 때 영국과 독일이 전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독일의 공격이 한창일 때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 네 명의 남매가 피난을 갑니다. 영국 시골로. 커크 교수라는 정원이 넓고 집이 큰 2층 집에 그 집에서 잠시 기거할 때 이 아이들 4남매가 보니까 그 집에 옷장이 하나 있어요. 옷장으로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그 옷장은 다른 세계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계는 물론 상상의 세계예요. 그게 바로 나르니아라는 세계예요. 거기서 이 네 남매는 지옥과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를 경험해요. 자, 그들이 들어간 이 세계에서는 하얀 마녀가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었던 추운 겨울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벌벌 떨면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남마를 구출하기 위한 한 분이 등장해요. 사자가 등장해요. 사자 아슬란이죠. C.S. 루이스의 책에서 사자 아슬란은 언제나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야슬라는 돌탁자가 돌탁자 앞으로 인도합니다. 이 돌탁자 앞에 서자마자 추운 겨울에 눈이 다 녹아내려요. 그리고 아름다운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 돌탁자는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권능으로 겨울을 지나온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놀라운 자유, 평화,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는 이 하얀 마녀가 다스리는 추울 겨울처럼 아직도 사탄의 악이 지배하는 악한 세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자 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순간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벌써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가 통치하는 평화, 그가 다스리는 놀라운 위로, 그가 인도하는 놀라운 삶에 대한 모험,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세상은 어둡고 춥지만 겨울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준비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이 겨울을 이겨내야 한다고 겨울 건너편에 저 영원한 부활의 봄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벚꽃도 피고 세상은 아름답지만 아직도 내 마음은 춥고 어두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용히 그런 분들은 손을 가슴에 올리고 하나님, 저에게 봄이 필요합니다. 겨울을 이기는 봄을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냥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 다스림으로 주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겨울을 이겨내고 천국의 봄을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추운 겨울, 추운 세상,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겨울을 이겨내고 놀라운 하나님의 봄을, 천국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의 천국이 되고, 그래서 주님의 권능을 힘입고 살아가는 인생, 이런 인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권능으로 겨울의 추위를 떨치고 이제 만개하는 봄, 화려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새날을 맞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